저도 점점 계절이 봄이 좋고 여름이 좋고 그렇네요. 예전에는 가을이 좋고 겨울이 좋았는데, 역시, 예, 점점 봄이 좋고 여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G2, 즉,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또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 경제와 또 안보 등 주요 이슈를 이끌어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패권을 잡고 또 한 시대를 지배하다 무너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강대국들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비록 국토는 작았지만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통일하며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구촌의 리더가 되고 또 세계를 주무르는 것도 최첨단의 무기와 또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과거 430년 전에 그러니까 족장 야곱이 70명의 식솔을 이끌고 애굽으로 건너온 그런 작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법으로 세워질 이상적인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백성 국민이었습니다. 나라가 건국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도 군대를 조직하고 또 전투력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군대를 조직하고 전투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또 최우선되는 그러한 문제는 바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한다. 이게 뭔가 조금 그 말의 뉘앙스가 좀 그렇지만 거룩하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자력이 동전의 양면처럼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잘못 취급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은 원자력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레이기는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가 읽어야 하는 훈련 교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성막을 짓고 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런 죄인들인 인간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제사장을 중개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레위기 8장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모습, 위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위임식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36절까지는 위임식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몇 주 전에 앞에 내용을 가지고 앞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뜻은 아주 강력하고 또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원해서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제비뽑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명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적인 그런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깊숙이 관여하며 신앙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여주었던 아론이었지만 그를 지명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 혈통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또 질서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후손들은 온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온전해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됐고 또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모세는 제사장으로 지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깨끗이 씻기며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몸 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장복을 입히죠. 그리고 나서 간유, 즉 거룩한 기름을 그 제사장의 머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붓는 도유식을 거행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세 가지 제사,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고 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헌신을 이렇게 결단했으며,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여 영적 중개자로서의 충분 조건을 다 이렇게 갖추도록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자로 바로 서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임받고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의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며 친밀하게 합니다. 그 어떤 사역이나 봉사보다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사역과 삶 속에서 위축되고 소진된 우리들의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고, 또 은혜를 공급받고 또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임식의 순서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또 복잡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제사도 계속해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와 다르다는 거 잘 아시죠? 구약의 제사가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받아 곳곳에 뿌리고 또 동물 그 제물들을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해서 완전히 불살랐던 것을 생각할 때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여기 구약의 위임식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오늘날의 목사 안수식은 조금 너무 간단하고 좀 뭐랄까요, 엄숙함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8장 그 앞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몸을 씻기는 제사장 후보자들의 몸을 씻기는 과정부터 그리고 옷을 입히는 것에서부터 전 과정을 온 회중을 회방문 앞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부터는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지체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별되어 제사장이라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과 또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 엄숙한 위임식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또 피가 튕기고 또 고기가 타는 냄새 또 연기로 얼룩진 그런 제사가 드려질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자각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 그리고 소명을 확인하는 영적인 그러한 각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들은 엄숙하게 진행되는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영적 질서로 받았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신과 똑같은 일반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또 존경하며 사랑했습니다. 이제 아론은 더 이상 금송아지 사건에 깊이 개입하며 실수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위임식을 집례한 모세가 간유, 즉 기름과 또 제단 위에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광경입니다. 제사장들의 얼굴과 몸에 기름과 피가 뿌려져 범벅이 되고 또 화려한 제사장의 옷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데 순양의 피와 또 간유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위에서 취한 순양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그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관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은 마치 아기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그러나 아직 연약합니다. 특히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덧입어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은 30절을 보면 7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이 거행되는 일주일 동안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거행하게 하셨고 회막 안에서 거하게 하셨을까요? 요즘 목사 안수식은 1시간 예배 안에 다 거행이 되거든요. 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며 회막에서 머문 그 7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재탄생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시간이었고 또 세상과 철저히 분리, 구별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5절에서 모세는 거듭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간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였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 즉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보이고 또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눈에 띄게 제사장 복도 입히고 또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위임식 또 제사도 7일 동안 드리게 했습니다. 뼛속까지 제사장이 되도록 또 제사장의 직무가 체질화 되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먹고 지내게 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함을 넘어서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전도를 위해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알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비기독교인들의 문화나 기호 또 그들의 언어생활 어떤 경향성을 이게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평범을 넘어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사역이나 봉사보다 또 섬김보다 먼저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리 놓기 위해 세상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짓 속삭임을 거절하게 하시고 평범을 넘어 구별된 거룩함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